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건축의 한창인 장소입니다. 여러 아파트들과 원룸들과 상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자신이 살아갈 집을 선택을 합니다.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변의 편의시설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또한 교육권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유익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좋아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튼튼한 그런 건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그 집의 구조나 형태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편안한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는 그 집이 흔들리기 전에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아파트가 몇년 전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에 멋진 집이 지어질 때이 집들이 흔들릴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에서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집을 짓고 있지만 믿음에 떨어질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질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결론의 부분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신자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만한 자들은 아마도 이사야가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구약의 모멸적인 그런 언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고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오만한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진리를 거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오만한 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비웃었고 결국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 적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이 있고 우리는 결코 심판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비록 심판에 어떤 재앙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를 덮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울과 맹약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과 언약을 맺고 서울과 언약을 맺었고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행위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물로 심판함을 두고서 이제 시날에 모였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게 하자. 즉 죽음과 맹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높이 성가대를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만약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 우리를 쓸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홍수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을 지어갔던 탑을 쌓아갔던 그러한 모습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탑은 정말로 심판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그런 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결코 쌓여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대하여서 시험하는 돌을 두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하는 돌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급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다급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의 산 위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결말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가운데 주어졌던 그 말씀처럼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째, 집을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첫째,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모두의 집을 짓건, 이 땅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집을 짓건, 모두가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짓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다,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집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개인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집은 분명히 개인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주님의 나라인 그 집을 어디에다 짓게 될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짓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석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석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됩니다. 또한 반석이라고 말할 때 야훼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 우리의 반석 대신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작은 반석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말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석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잘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이 말을 두고서 우리는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 즉 산 위에서 전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곧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선자들에서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평안을 말하는 입을 주어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천사의 말처럼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며 야훼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며 그 백성들은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정말로 정치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기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인 세례요한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의심이 생겨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나아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산 위에 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은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찾아보면 이 모래라는 개념은 대부분이 숫자와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번창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래라고 말하는 말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팔레스틴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모래 위에 세워졌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레스틴이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로 가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근기에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 모래는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절대 안 무너져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다가 보면 물이 쫙 빠지게 되어지면 물이 빠진 그 모래 위에 우리가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푹푹 안 파지죠. 그죠? 그 모래는 쉽게 안 파집니다.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집입니다. 다른 기초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지금 보기에 아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전한 말이 이스라엘의 평안이었습니다.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씀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집입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은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터를 두고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게 될 때 동일한 말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이 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축을 하고 있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축하고 있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전해지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위에 틀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다른 어떤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는 언약적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적인 저주를 짊어져야 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은 곧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산이 올라 새 언약의 집을 세워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틀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틀을 닦고 그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거나 바울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터 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터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를 파냅니다. 반석이 드러낼 때까지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주춧을 놓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니면 건물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거나 어리석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기초를 주의 말씀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기초가 주의 말씀에 두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기초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영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외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집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 안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산 위에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지혜로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주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둘째,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건축을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건축이니 위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위험이 없다는 말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를 두고 불신하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초가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이는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집이 과연 하나님의 집인가 아닌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기는 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자가 이미 모래를 파낸다라는 것은 우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가 오게 되어지면 급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계곡에서 집을 짓는 장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곡에 집을 짓게 될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립니다. 물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물이 그냥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잘 짓지 못하면 그 집은 바로 떠내려갑니다. 표면상은 표시나지 않습니다. 어떤 우기에 큰 물이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급류가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날이 있을 것을 주의 백성들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지혜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지어진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표면상 같아 보이는 집입니다. 근데 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말은 그냥 쌓아두지 않죠. 창고를 만들어 쌓습니다. 근데 거기는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물이 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붕에 구멍을 뚫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구멍을 뚫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집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났다는 사실에서 복음과 스시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미 연단에 불이 다가왔다는 오고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가 되어지면 항상 가르치는 것이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건축되어진 집들을 봅니다. 그죠? 그 집들을 보면 건축 못하고 멈추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지불할 돈이 없어 짓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 짓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미 미리 측량을 받습니다. 측량을 받아 어느 선까지의 어떤 손익 분기점이 생기지게 되어지면 짓습니다. 그냥 안 짓습니다. 옛날처럼 지어놓고 분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분양하고 짓습니다. 손익 분기점을 계산한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주님은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 집을 짓게 될 때에 그 집을 짓는 일에 어떤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계속해서 주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사도는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 그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세우는 새 언약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며 옛 언약의 백성들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을 지을 때 계산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파손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대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집을 지은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집이 잘된 집인가 잘못된 집인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앞선 말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납니다. 정말로 누가 바른 것인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두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거짓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만으로 무엇이 바르다 그릇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결말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옛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여 갑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듣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받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 집 같아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기초를 그리스도께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자기 말에 기초를 두었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짓 고백자와 참 고백자들을 구별하기란 아주 힘든 경우가 허다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훌륭한 비유를 써서 그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기초가 없고 다른 하나는 기초가 튼튼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아서 똑같으나 전자는 비바람과 홍수가 닥치면 당장 무너지고 말지만 후자는 이 모든 힘을 견뎌내고도 남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대한 쓸데없는 공허한 고백의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견고하지 못한 그것이 높이 올라서 있으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고 무너지고 말 그런 건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바울은 우리가 첫 일격에 거꾸러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박아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신앙은 그것이 시험 받기 전에는 그것이 결코 거칠애가 쉽게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보는 시험이란 평소에는 못 보고 지나쳤던 허술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있던 불완전한 영혼들을 당장 휩쓸어버리는 홍수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이처럼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이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가 오게 되어지면 정말로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여기에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이란 이 단어 이 단어는 큰 광풍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비로 들 때 갈릴리 호수가에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할 때 이 광풍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라고 말할 때 이 대풍이 바로 바람입니다. 이런 큰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에 놓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 후가 아니라 어려움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주초를 반석에 둔다라는 것은 어려움 때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주초를 그리스도 안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의 말씀 안에 주초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를 흔들만한 유혹이 없고 우리를 흔들만한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완료형으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놓여진 그 반석 위에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 위에 놓지 못한 자들의 무너짐을 두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핍도라고 말합니다.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핍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너진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망하다, 죽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을 두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 이 무너짐을 두고서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를 그의 말씀 안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너희 가운데 핍박이 올 것을 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지금 재앙은 언약의 백성들은 재앙을 받고 있고 그 반대의 개념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그 시대에 참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갈 그때 보면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우리는 영원히 서 있는 그의 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마음의 그 뿌리를 깊이 뻗어 지속적인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어떤 시험이어도 굴복하지 않을 때만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머리를 다 파내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정말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잘 봅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은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을 화형의 형량에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의 말씀 위에 거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주셨던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께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부터 촛대가 옮겨졌던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어지고 믿음이 파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워야만 합니다. 지금 주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머무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초를 놓고 우리의 신앙의 반석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주초를 놓고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